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관계 회복 등 외교정책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첫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다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 부대를 늘리고 특수군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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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 연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국무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의 외교정책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직접 들어보시죠.
So is the message I want the world to hear today. America is back. Diplomacy is back at the center of our foreign.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전 세계에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것이며 외교가 미국의 대외 정책의 중심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핵심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지 윤 기자가 먼저 좀 시작을 해 주실까요?
예, 외교 정책의 핵심에 대해서는 사실 그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취임사에서 그 대강의 원칙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죠. 그것은 이제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동맹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의 핵심 요소로 꼽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측면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맹들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마찰을 빚지 않았습니까?
네.
가령 국방 문제나 이런 데에서의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또는 핵심적인 어떤 국제 협정과 관련해서도 일방적인 탈퇴로서 사실 동맹과 여러 가지 그 마찰을 빚기도 하고 또 신뢰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겼는데요. 집권 초기에 잘 아시는 대로 그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여기에 독일까지도 함께 참여했던 이란과의 핵협정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으로서 갈등을 빚었고요. 또 파리 기후 협약 등 유엔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실 합의해서 그 체결한 국제 조약들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탈퇴를 하거나 또 유엔 기구 등에서도 탈퇴를 했죠. 유엔 인권이사회 또는 WHO 이런 데서 하면서 사실상 그 상당 부분 마찰이 있었고요. 특히 한국과도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과도 비슷한 내용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방위비 분담금, 미군 주둔과 관련한 이거를 놓고 사실 상당한 증액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런 반작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그 모범으로 이끌 것이다. 힘이 아니라 미국의 힘이 아니라 그리고 평화와 발전, 안전을 위해서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 동맹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세계와 협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취임사에서 했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외교 정책의 근간을 밝히는 연설에서도 같은 맥락에 강조점을 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맹과의 공조 강화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 지향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죠?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국무부 연설에서 현재 그 미국이 그 중국의 점증하는 야심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의 인권 탄압, 지적 재산권 탈취 같은 그 중국의 그 공격적인 행동에 맞서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동시에 그 미국의 이익에 부합될 때 미국은 그 중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그 유리한 위치에서 중국과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미국이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중국을 다루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미국과 중국 관계는 그 남중국해 무슨 스파이 활동, 지적 재산권 이런 것처럼 그 미국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그런 그 갈등 관계의 분야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처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이와 별도로 미국과 중국 관계는 그 협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이 미국의 그 농산물을 상당히 많이 수입을 하는데 이것은 뭐 중국에게도 좋고 미국에게도 좋은 거죠. 또 미국의 그 슈퍼마켓에 가면 중국의 값싼 물건들이 많은데 무역 이런 거는 미국과 중국 모두 다 협력이 되는 도움이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좋은 곳에는 미국은 협력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한마디로 저 표현하면은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강대강, 선대선,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또 좋은 것은 좋게 대처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하나 이제 덧붙이자면은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이제 입장이 일치하는 비핵화해야 된다 그런 것인데 다만 이제 문제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은 이 같은 그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좀 희미해지는 그런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이 같은 그 미중 갈등이 격화되지 않는다면은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될지 이것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임 트럼프 대통령처럼 유화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예, 사실 뭐 지금 말씀하셨는데 러시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적으로 대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의사가 임기 초에 있었지만 예. 계속해서 러시아와의 그 쟁점이 생겼죠. 말하자면 임기 초에는 자신의 당선과 관련해서 러시아의 대선 개입이 있었다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이 있었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 탄핵 까지 직면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런 의회 내 특히 민주당 측의 강한 견제로 인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사실 자의반 타의반으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때문에 사실 지난 4년 동안 러시아와도 상당히 그 말하자면 껄끄러운 관계가 계속돼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연설에서 러시아에 대해서도 그 상당히 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가깝게는 그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죠. 나발리 독극물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러시아 당국에 말하자면 공작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또 미국의 선거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그리고 사이버 공격 이런 것들 러시아의 비민주적인 어떤 요소들 그리고 대미 말하자면은 불법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도 강하게 맞설 것이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바이든 대통령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초에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통해서 그 이제 시한이 다가온 그 뉴 스타트죠.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이거의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그러나 그 밖에 불법적인 활동이라든지 그 국제사회에서의 문제가 있는 그 행태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하겠다.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러시아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관계 강화를 상당히 강조했는데요. 이것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걸 좀 에둘러서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그 1월 20일 그 취임사부터 이번 국무부 연설까지 외교에서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제 미국이 돌아왔다. 그리고 동맹을 복원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예. 이것은 그 전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우선주의라는 그 명분 아래서 몇 가지 그 과거와는 다른 행태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무역을 상당히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일방주의, 동맹을 무시하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한 게 많고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좀 국제사회에서 좀 일종의 그 고립된 고립주의에 빠진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연설을 통해서 이런 점들을 비판하고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로 복귀를 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다만 여기서 하나 이제 주의할 점은 국제질서로 이제 복귀한다고 해서 10여 년 전에 오바마 그 행정부 시절로 이제 미국이 다시 돌아간다 이런 뜻으로 보기는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국제적인 그 상황 이런 것이 과거 그 오바마 행정부 때랑 상당히 다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런 일종의 그 자유주의적인 그 국제질서보다는 좀 실용주의적인 국제질서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맹은 중진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처럼 미국이 막 나서서 무슨 돈을 대고 또 미군의 군사력을 막 동원해서 그런 일방적으로 미국이 희생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행정명령에 낸 게 있는데 여기 이게 뭐냐면은 바이 아메리칸 정책입니다. 미국이 어떤 정책을 할 때에 무조건 그 미국의 물품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설명을 했는데 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미국의 네. 물품, 미국의 경제를 발전시킨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목도 과거 오바마 행정부하고 다르고 또 트럼프 행정부하고 다르지만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것이 현실 속에서 정책이 구현해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 핵 확산 등이 새로운 외교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은 기존의 문제들인데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사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 1년 넘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확산되어 온 사안 아닙니까?
예.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각국의 공조를 통해서 대처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그야말로 어느 한 국경에 머물러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어느 나라에든 이것이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말하자면 방역 또는 조치만으로는 이게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없는 것이고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전 세계 경제도 굉장히 많이 큰 타격을 받고 있죠.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는 문제고요. 지금은 특히 이제 백신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이 백신이 이제 어려운 나라들 그리고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그런 국가들에도 골고루 나눠져서 접종을 통해서 전 세계 국민들이 같이 말하자면 면역 체계를 형성해야 이것이 그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각국과 협력해서 대처하는 것이 외교적 과제라는 의미고요. 기후변화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해가 갈수록 이 기후변화에 따른 그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 첫날에 기후변화 협정에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가입하는 그런 재가입하는 서명을 한 것이었고요. 또 기후변화를 관장할 고위급 인사로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중요성을 두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핵 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법적인 핵 확산도 있지만 지금 가장 큰 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그야말로 핵무기 경쟁이 계속 제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에 이 그야말로 시한이 다가온 신 스타트 그러니까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연장하기 위해서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를 새로운 외교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 것은 사실 바이든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미 중요하게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었고요. 또 이런 맥락에서 각국과의 공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자, 약간 주제를 조금 달리해서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병력 일부에 대한 철수가 결정된 주독 미군에 대해서 동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최 기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제 전 세계 미군 배치를 이제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재검토가 그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중단한다. 그러니까 동결한다. 이런 그 얘기를 밝혔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독일이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안 낸다. 이런 그걸 문제 삼았고 독일에 원래 미군의 그 3만 6천 명이 그 미군이 주둔해 있었는데 이 중에 그 9,500명을 그 철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그 문제가 많았습니다. 미국과 그 독일 사이의 갈등이 많았고요. 또 하나 그 미군 주둔 문제는 이제 이게 안보 문제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방위비 분담금을 문제 삼아서 철수를 한다 이랬기 때문에 독일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안보하고 무슨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문제를 무슨 상품 파는 거 무슨 예. 제품을 파는 거 그런 측에서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그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악화가 됐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것이 그 독일 주둔 미군에만 이제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쪽으로 계속 그 정책이 진행이 되다 보면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도 방위 문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철수될 수 있다 이런 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미국에 전 세계 미군이 많이 배치돼 있는데. 거기서 예. 미국의 그 외교안보 정책에 맞게 재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그 독일 이 문제도 동결을 시켜서 어떻게 할지 좀 다시 보자 이런 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요. 현재 그 펜타곤 미 국방부가 이 문제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에 첫 방문한 이 정부 부처로 국무부를 택했는데요. 그것은 곧 국무부를 중시하겠다. 다시 말하면 뭐 외교를 중시하겠다. 뭐 그런 얘기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국무부는 뭐 어느 다른 그 부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대외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핵심 부처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처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특히 취임 초부터 그야말로 그 미국의 외교를 복원하겠다 그리고 동맹을 그 다시 공조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그 방침인 상황에서는 외교관들의 사기를 높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격려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 그걸 분명히 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또 특히 이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 때 일방적인 어떤 외교 정책 추진 이런 것 때문에 백악관이 중심이 된 국무부 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고요. 특히나 네. 이제 해외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많이 약화됐다라는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미국 언론들의 분석이 있었고요.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는 국내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실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네. 만큼 대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나름의 중요한 그 policy 정책 연설이 필요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었고요. 아, 이것을 이제 국무부를 방문해서 국무부 청사에서 그 외교정책의 근간을 세계에 밝히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커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4일 전화통화를 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두 정상은 이날 32분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시죠.
양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자, 이 미한 두 정상이 주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봐야겠죠. 누가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사실 주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이것은 미국이나 한국 어느 쪽의 발표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발표문에서 북한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라는 언급이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이 32분 정도 이뤄진 이 첫 미국과 한국 정상의 전화 통화는 다양한 축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축하 인사 형식이었는데요. 예. 여러 그 의제들이 논의됐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 문제도 포함돼 있었죠. 그래서 기후 변화 문제라든지 또는 그 코로나 문제, 백신 치료제 보급 그리고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 이런 부분들 언급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구적인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공동 노력해 나가자 이런 정도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한국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으로서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한국 정부는 이 조속한 시일 안에 가급적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미국과 한국이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런 발표문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 문제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 한국 정부의 관심이 굉장히 큰 만큼 여기에 좀 상당히 강조점을 두어서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이렇게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양국 발표를 보면 미한 동맹관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 인도태평양을 넘어선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러면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일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한 동맹관계가 그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다 이런 얘기 있고요. 또 인도태평양을 넘어서 그 포괄적인 전략동맹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것을 갖고 그 쿼드, 그러니까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그 지역 협력체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것도 한국을 좀 포함시키려는 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가 나온 대로 이번 전화 통화 자체가 미국과 한국의 그 두 정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취임을 축하하는 하나의 그 일종의 그 축하 얼굴을 트는 그런 그 전화 통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이 같은 통화에서 이것이 언급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코드와 연관시켜 보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러면 언제쯤 미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까요?
물론 뭐 구체적인 일들은 이제 실무진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가급적 빨리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정부로서는 사실 이 올 상반기 내에 남북 관계가 일단 어느 정도 그동안의 교착 상태에서 해결되고 또 미북 간에도 뭔가 분명한 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올해가 사실상 한국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마지막 해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한국 정부는 사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말하자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대화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해서 물꼬가 트이지 않으면 그 북한이 이게 도발에 나서서 말하자면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미국이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치고 북한과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국자들이 계속 그 표명해 왔고요. 그런 맥락에서 아마도 그 한국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관측통들은 코로나 사태만 완화되면 올 상반기 중에도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입장이 또 어떤지는 또 다시 두고 봐야 될 사안이지만 그동안에 보면은 대체로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의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그 상반기 무렵이면은 대체로 그 정상회담이 이뤄져 왔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전화 통화였는데요. 이 두 정상 간의 인간적인 호흡, 또 분위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미한 두 정상의 그 인간적인 호흡, 요새 말로 하면 이제 그 케미스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상당히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그 이날 그 미한 두 정상이 종교 문제를 그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아시겠지만 이제 가톨릭 신자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그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네.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가톨릭 신자이고 해서 당선 직후 교황이 그 축하 전화를 준 기억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교황과 과거 그 대화한 일이 있는데 교황님이 그 동북아 평화 문제 기후 변화 문제를 얘기를 했다 이런 그 언급을 했고요. 또 전화 도중에 이제 한 웃음이 한 두세 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제 전화 통화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금 취임하느라고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전화를 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쁘긴 하지만 한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바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네. 양국 그 정상 간에 상당히 웃음꽃이 폈다 이렇게 한국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좀 다른 건데 북한도 이번 미 한 정상의 전화 통화 주목을 했겠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북한은 이제 임기를 새로 시작한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관련 언급들에 사실상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예. 미국으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가 여하를 굉장히 예민하게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대화면 대화 아니면 다른 형식의 제안이면 제안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겠느냐. 상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그런 그 분석인데요. 관측이기도 하고요. 예. 북한이 미국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은 사실 뭐 두말할 여지도 없는 그런 얘기고요. 이번 전화통화도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주목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북한 얘기를 좀 더 해보죠. 북한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의 입장이 지금 어떤 것일까요?
네, 이것이 뭐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북한은 미국 대통령이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바뀌거나 그러면은 대개 한 2, 3일 늦어도 한 일주일 뒤에는 일단 노동신문을 통해서 미국의 새 대통령이 누가 뭐 취임식을 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데요. 11월 3일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온 때부터도 보도를 안 했고, 그다음에 1월 20일 그 바이든 대통령 그 취임식 보도도 노동신문을 기준으로 하면은 아직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선전 매체만 이것을 살짝 언급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미국 북한은 넉 달 동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다는 사실을 노동신문에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북한의 침묵이 지금 한 넉 달 이상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것은 아마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그 당선에 상당히 좀 그 큰 충격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당초 이제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고 그렇게 되면 바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 이런 이제 아마 계획을 갖고 있었을 텐데요. 예상을 깨고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하느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이런 문제에 집중하느라고 아직 외교 정책에 대해서 특히 그 북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이 정책이 세워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상당한 그 관심을 갖고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지금 관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묵이 좀 길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약 200만 회분을 북한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언제쯤 백신이 평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그 200만 회분이면 사실 한 100만 명 정도에 접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분량인데요. 예. 한 명이 이제 두 차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 그 이 코백스라고 하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는 이 국제기구는 3월부터 이제 이 북한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배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급이 언제부터 시작될지는 아직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나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는 이것이 전부 다 제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 국방부가 최근에 펴낸 2020 국방백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미사일 부대를 상당히 많이 늘린 걸로 나타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을 근래에 들어와서 상당히 다양하게 이제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일단은 나름대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고강도의 어떤 그 도발에 나서는 것보다는 일단 그 이제 단거리 이런 탄도미사일을 강화하고 또 새로운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그동안의 그 활동을 보여왔는데요. 그 미사일 부대와 관련해서는 이 전략군 예하에 미사일 여단이 그동안에 9개가 있었는데 13개로 증편한 것으로 이 국방백서는 밝히고 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 기계와 보병 사단도 중무장, 장갑차 이런 것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사단인데요. 4개에서 6개를 늘렸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일단 미사일 부대 그 증편이 상당히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네. 이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들, 연구기관, 뭐 학자, 뭐 군사 전문가 다 그 평가가 다르고 그렇기는 한데 이 국방부 백서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네, 한국의 이제 국방 백서는 그 2년마다 이제 내놓는 그 백서인데요. 일종의 그 평가 그런 건데요.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서는 그 북한의 그 핵무기 그 만들 수 있는 재료, 능력 이런 것이 상당하다 이런 평가를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 핵물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플루토늄과 이제 고농축 우라늄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플루토늄은 주로 이제 영변에 그 핵서를 돌려서 만드는 것이 이제 플루토늄인데, 플루토늄 양은 그 50여 킬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영어로 HEU라고 그러는데요. 고농축 우라늄도 그 영변에 일부 있고요. 또 별도의 시설에서, 비밀 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이제 돌리고 있다, 이런 것은 이제 확인이 됐는데,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양을 밝힌 것은 아니고,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핵무기 이제 소형화, 지난번에 그 ICBM 뭐 이런 것은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소형화, 다종화 하는 것이 이제 상당한 북한의 그 과제로 지금 돼 있는데요.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 이렇게 그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 북한이 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예, 사실 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이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한다고 하면은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에 대한 핵 선제 공격이 외부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은 이 선제 공격 이후에 말하자면 보복 공격이 충분히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특성은 사실 그 은닉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말하자면 그 겨냥하고 있는 목표물 지점에 좀 더 가깝게 해상으로 근접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정확도를 또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 탑재 미사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위협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이 실제로 완성이 된다면은 북한의 전력에 엄청난 말하자면 증강을 의미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 연설 내용과 함께 미국과 한국 정상의 첫 전화 통화 소식, 그리고 한국 국방부가 펴낸 국방 백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것도 훌륭하지만 꿈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더 훌륭하다. 미국의 강연가 토마스 로버트 게인즈가 한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작은 새싹처럼 돋아나 있는 꿈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행동으로 옮겨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그 시절 그 노래고요. 저는 심현지입니다.
just like a willow. We would cry an ocean if we lost true love and sweet devotion. Your lips excite me, let your arms invite me. For who knows when we'll meet again this way. It's now or never. Come hold me tight. Kiss me, my darling. Be mine tonight. Tomorrow will be too late. It's now. It's now or never, my love won't wait. It's now or never, my love wait.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흑인 창법으로 노래하는 백인 가수라는 그런 평을 받았던 락앤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방금 들으신 이 노래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하운드독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그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1960년에 발표해 또 한 번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던 그런 곡이에요. 내일은 너무 늦을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면 영원히 내 사랑이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노래한 It's Now or Never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 가수이면서 또 영화배우로서의 인생도 화려하게 보냈던 엘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가수로 성공하기 전에는 이 영화 안내원으로도 일한 적이 있었던 엘비스가요. 배우가 되는 것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하트브레이크 호텔, 뭐 하운드독 이런 곡들이 연이어 히트를 하면서 대형 가수로 발돋움한 그는 1956년 미국 남북전쟁을 소재로 한 이 흑백 영화에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되면서 그 꿈을 이루게 되죠. 영화 속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남자 주인공 역을 맡은 엘비스는 이 영화 속 사랑하는 여인에게 Love Me Tender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애절한 마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이 Reno Brothers였어요. 하지만 영화보다 먼저 발매하게 됐던 영화 음악 앨범이 100만 장 이상의 사전 주문이 들어오자 이 영화 제목도 Love Me Tender로 바꾸게 됐죠.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Love me tender, love me long, take me to your heart. For it's then that I and we'll never part.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부드럽게 달콤하게 사랑해 주세요. 당신은 내 삶을 완전하게 했어요. 내 사랑이요. 라며 사랑을 고백하는 가사의 Love Me Tender 듣고 계신데요. 그 시대의 대부분의 영화가 한 300개 이하의 영화관에서 개봉이 됐지만 이 영화는요. 엘비스의 폭발적인 인기 덕분에 무려 575개의 영화관에서 개봉이 됐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TV 프로그램에 에드 설리반 쇼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소개가 되는 등 이례적으로 개봉도 하기 전에 이 사운드 트랙이 먼저 발매가 되는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 곡은 한국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누렸었어요. 이후로도 엘비스는 수많은 영화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군 제대 후에는 의도적으로 군인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맡기도 했어요. 이 엘비스의 GI 블루스라는 영화가 1960년에 개봉하게 되면서 또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여기서 GI라고 하는 게 바로 미군 병사를 뜻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 역시 또 음반 차트 1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I got the 1, 2, 3, 4 occupation GI blue. From my GI head to the heels of my GI shoe. And if I don't go stateside soon, I'm gonna blow my fuse. We'll get a horse and feather and black pump a nickel for chow. Our 함께 찾은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 여성에게 반하게 되는 엘비스는 이 노래로 그 여인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곡인데요. 우리의 직업은 GI 블루스. 우리는 영웅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은 꽃처럼 예쁘군요. 라고 노래하는 GI 블루스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61년에는 이 하와이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또 개봉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 역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하와이의 아름다운 배경과 그 음악이 잘 어우러졌던 영화 블루 하와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에서는 특별히 두 곡이나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그 두 곡 중에서 먼저 블루 하와이라는 노래 먼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Lovely you and blue. "불어오는 바람에 야자수 나뭇잎이 흔들리고 해변가에 행복한 연인들의 모습이 연상되는 그런 하와이 풍경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그런 곡이네요. 밤과 너 그리고 푸른 하와이 너는 나에게 천국이야 너와의 이 밤은 마법의 밤이야 라는 가사와 더불어서 로맨틱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던 블루 하와이 이 노래에 많은 여성들이 환호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히트가 된 또 다른 노래는요. 러브 미 텐더만큼이나 유명해져서 엘비스를 대표하는 곡 중에 하나가 됐어요. 바로 영화 주제가였던 Can't Help Falling in Love라는 곡인데요. 현명한 사람들이 말하길 오로지 바보만이 서두른다고 했죠. 하지만 내가 당신과 사랑에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라면서 사랑에 빠진 남자의 마음을 고백한 그런 곡으로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 고백 세레나데로 사랑을 받는 그런 곡입니다. 1956년부터 1969년까지 13년 동안 3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한 것을 보면 이 엘비스의 초기 활동에서는 음악뿐만 아니라 이 영화 역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가수와 배우로 동시에 성공을 거뒀고 또 락앤롤과 팝, 발라드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엘비스 프레슬리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4주 동안 함께 따라가 본 엘비스의 음악과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입니다.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어렸을 때 내 여동생은 나한테 이것저것 시켰어. 라고 하자 제이슨이 웃으면서 What? 뭐라고?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내 여동생이 되게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But she is younger than you. 걔는 너보다 어리잖아.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알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어. 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표현. To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What?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But she is younger than you.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Today's expression is boss, B-O-S-S, boss someone around. A-R-O-U-N-D, around. Boss someone around. Boss someone around. If you boss someone around, it means that you keep telling someone what to do, especially when you have no authority to do so. It basically means to give orders to someone in an unpleasant or forceful way. Boss someone around는 사장처럼 사람을 부리다, 쥐고 흔들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시할 권한도 없으면서 누군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다 라는 뜻입니다.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뭔가를 강제로 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On the other hand, if you tell someone, "Don't boss me around," it means that you don't want to be told what to do. 오늘 본문에서 제가 자랄 때 여동생이 제게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했죠. 마치 윗사람처럼 말이죠.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라고요.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top bossing me around 라고 하면 나한테 아무 지시도 하지 마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t's not a good idea to boss your colleagues around at work unless you are his or her boss. 라고 하면 직장에서 상사도 아니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돼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it means to boss someone around,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What?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But she is younger than you.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Let's review. If you boss someone around, it means that you keep telling someone what to do in an unpleasant or forceful way.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Daring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